이사야 7번 메시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과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왕 아하스의 불신을 다루실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징조가 주어졌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7장과 8장을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침입하고 아스루 왕에게 패했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했던 유다 왕 아하스의 불신을 다루실 때 주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의 불신을 다루심. 7장 1절부터 8장 8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의 불신을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를 치기 위해 올라왔으며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렸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스라엘의 아하스를 치기 위해 올라왔으며 아하스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은 마치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신.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어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고하셨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 베가였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 대한 그들의 악한 계략에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르신과 아람과 다메섹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에브라임의 사마리아는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원칙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기 원하셨음. 여호와께서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징조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모셔옴과 관련됩니다. 아하스가 구하려 하지 않음. 아하스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시험치 않겠다고 말했으며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내를 고갈시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심.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되었으며 주 예수께 적용됩니다. 이 징조의 실질적인 성취. 이 징조의 현실상의 성취는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불리웠으며 그것은 노략이 신속함, 약탈이 빠름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버터와 꿀을 먹음.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이는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아스루 왕에 의해 패한바되며 황무케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아스루 왕의 군대의 침입. 이사야 7장 17절부터 25절까지와 8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아스루 왕의 군대의 침입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편, 즉 아람 편과 북조 이스라엘 편과 아하스가 그 왕인 남조 유다 편과 아스루 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위협했던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다루시기 위해 가장 북쪽에 있는 아스루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을 버림.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을 버렸는데 물은 신성한 공급에 잔잔한 축복들을 상징합니다. 더욱이 백성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이 유브라데의 흉흉하고 창의란 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수로 위에 넘치고 모든 두개에 넘칠 것이며 유다에 흘러들어와 목에 찰 때까지 넘치고 창의랄 것이며 그날 개를 펴서 임마누엘의 땅을 편안히 채울 것입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편인 임마누엘을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파리들과 벌들을 부르심.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 끝에 있는 파리들과 아수르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실 것이며 그들은 다 와서 유다 땅의 곳곳에 정착할 것입니다. 주께서 삭도로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며 수염도 깎으실 것임. 그날에 주께서 유브라데 저편에서 새 내어온 삭도, 즉 아스르 왕으로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며 수염도 깎으실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털은 영광을 상징하며 몸의 다른 부분에 있는 털은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다의 왕과 힘은 아수라 왕의 삭도로 말미암아 제거될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임. 그날에는 포도원과 온 땅과 모든 작은 산들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며 소가 논일고 양들이 밟기에는 좋을 것이나 사람들의 식물인 곡물을 내는 수확물이 자라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땅이 황폐케 되고 파멸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임마누엘의 땅은 아수르 왕의 정복하는 군대에 의해 침입당한 유다 땅, 곧 거룩한 땅이 그리스도의 영토임을 가리킴. 임마누엘의 땅이란 표현은 아수르 왕의 정복하는 군대에 의해 침입당한 유다 땅, 곧 거룩한 땅이 그리스도의 영토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두 선민, 즉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택함받지 않은 믿는 이들로서 그들의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유업으로 받으실 땅입니다. 임마누엘의 땅은 26세기 동안 침략자들에 의해 점령되어 왔습니다. 그 땅은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메대와 바사 사람들, 알렉산더 대제 휘하의 헬라 사람들,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로마 사람들 및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점령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현재의 중동 정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을 기억하소서. 그것은 당신의 땅입니다. 오, 임마누엘이시여, 침략자들이 당신의 땅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것을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주로 바벨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다니엘 2장에서 보았던 거대한 인간 형상과 일치합니다. 바벨론 왕은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바벨론은 사실상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벨과 바벨론이라는 단어들은 모두 분열로 야기된 혼동을 뜻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의 원수 또한 바벨론, 즉 바벨론 제국으로 불리웁니다. 바벨론은 앞장서서 거룩한 땅을 침략하고 황폐케 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손상시키는 마지막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모두 훼파될 것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종말까지도 임마누엘이라 불리우는 아들을 잉태하는 처녀의 징조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진언이 주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임마누엘의 징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사야 6장에 따르면 그분의 사람의 미덕들의 광의로 충만한 임마누엘은 3층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중동에 대한 참된 전략은 그분의 수중에 있으며 그분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의 참된 성취는 주님의 성육신이었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징조는 현실상의 성취와 참된 성취라는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현실상의 성취는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의 참된 성취는 주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과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임마누엘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임마누엘은 만유를 포함합니다. 그분은 구주, 구속자, 생명을 주는 자, 만유를 포함한 영을 포함합니다. 임마누엘은 먼저 우리의 구주이시며 다음은 우리의 구속자요, 그 다음은 생명을 주는 자요, 그 다음은 만유를 포함한 내주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영이 임마누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면으로 이 만유를 포함한 영은 여호와의 싹이시요,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땅의 소산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에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열국의 장비와 도모와 말함을 이기게 하심.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국의 장비와 도모와 말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10절 후반부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게 하심.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으로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아 그 백성의 길로 행하지 않으며 그들의 공모에 끼지 않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이 놀라는 것을 놀라지 않게 하십니다. 백성이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들을 따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할 자요 놀랄 자로 여겨서 그분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는 성소가 되실 것이지만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도 되실 것임. 8장 14절과 1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하신다는 추가된 표시가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소가 되십니다. 성소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소가 되시지만 또한 다니엘 2장의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내는 내리치는 돌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 두 집에 걸려 넘어지는 반석도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깨진 반석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걸려 넘어지는 돌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졌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이십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 제자들 중에서 교훈을 봉함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심.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하여금 증거의 말씀, 곧 율법을 싸매며 그 제자들 중에서 교훈을 봉함하며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간절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선지자와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심.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을 예표하는 선지자와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시는데 이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점쟁이들과 신접한 자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게 하심. 끝으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장이들과 신접한 자들에게 묻지 말고 산자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 묻지도 말며 그의 하나님께 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아야 했으며 그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주릴 것이었습니다. 그 주릴 때에 분노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명령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에 와야 하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들어야 합니다.